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현재 GMS 사역 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김성영 선교사님께서 생명의 다리가 되어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마간당 가비포 사인용 나하 이끼나 가갈라 고프가용 맡길 날라. 저는 필리핀에서 25년을 있었는데요. 이게 필리핀 말입니다. 네. 알아들으셨어요? 네. 필리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필리핀 사람 같다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뒤에 분들은 잘 안 보이시는데 앞에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선교사는 제일 행복한 게 그 나라 사람 닮았다 할 때 제일 행복해요. 네. 제가 1999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만 25년 3개월, 25년 3개월 필리핀에 있다가 올 1월부터 우리 GMS 한 2,550명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는 GMS에 지금 들어와서 우리 선교사님들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교회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를 초청해 주신 교회에도 감사하고 제가 와보니까 저희 파송교회가 요 남태령 바로 넘어 있거든요. 사당동에. 우리 교회도 굉장히 뜨거운 교회인데 여기 와보니까 우리 교인들 모르겠지만 여기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전 수요일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 처음 봤어요.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예전에요.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그 남해안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남해안에 가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우리 청년부 사역할 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 남해안에 그때 갔는데 그때 배를 타고 고흥에서 어디 섬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거길 가보니까 글쎄 다리가 놓여졌더라고요. 이야,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 섬과 섬을 잇는 다리들이 다 놓여졌어요. 뭐 여기 그림이 안 나오네. 예. 예.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저런 데가 다 섬이었는데 다 다리가 놓여졌어요. 여기 삼천포 대교, 뭐 또 여기 영종대교. 제가 옛날에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영종도 갈 때는 배 타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영종대교가 놓여졌잖아요. 예. 여러분 저 다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마 옛날에는 저 섬에 살았을 때 사람들이 다리가 없었을 때는 섬에서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뭐 병이 나고 그랬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 다리가 놓여졌으니까 3분에서 5분이면 바로 병원에 올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다리가 놓여진 거죠. 제가 저 다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야, 나도 저 다리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선교사인데, 선교사라서 선교지에 가서 그냥 교회 몇 개 짓고, 뭐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생명의 다리가 되어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꼴찌에서 두 번째가 바로 우리나라였다고 그래요. 그거 아셨어요? 조선이라는 나라,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가난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오셔서 우리의 조상들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분들이 계셨죠. 우리는 그분들을 선교사님들이라 그럽니다. 근데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20대 중반이나 20대 후반에 오셨어요. 젊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예, 실력 있고 이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순교를 작정하고 로마로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이제 초청해서 유혹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진실된 말을 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이 정말 진실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단의 말씀을 선포하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버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중국과 인도를 거쳐서 아프리카에서 소중한 생명을 그 아프리카에 묻었던 시티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위대한 일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선교지에 나갔고 선교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제 방 책상에 요만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회상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 쇼돌이라는 선교사님이 아버지 제임스 홀 선교사님과 어머니 로제타 홀 선교사님 그리고 자신의 아내였던 이 메리언 선교사의 전기를 쓴 겁니다. 쇼돌의 아버지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평양 선교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온 지 2년 만에 평양에서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습니다. 그때 이 쇼도홀과 한 살 된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로제타홀은 조선에서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다시 이 로제타홀이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로제타 홀은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이 쇼우들의 아버지 제임스 홀이 소천하고 이 어머니가 미국에 갔지만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조선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막 가슴 속에서 불일 듯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남매를 데리고 다시 조선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에 온 지 한 달 만에 4살 된 이 쇼드홀의 동생이 감염돼서 죽게 되죠. 이 쇼드홀은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로제타홀은 자신의 소중한 딸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홀은 다시는 조선을 떠나지 않고 선교를 하게 되죠. 당시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한 여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은 일을 했는데요. 어느 날 화상을 입은 여자 한 분이 왔는데 얼굴이 돼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 홀이 자기의 피부를 떼가지고 피부 이식을 시켜준 겁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조선의 여성들이 감동을 받지요. 자신들은 대접을 못 받는데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살까지 떼어서 피부 이식을 통해 한 여성을 치료하는 걸 보고 수많은 여성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제타우를 통해서 지금의 이대병원, 보대병원, 인천기독병원 이런 병원들이 막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마포 양화진에 가면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 가족의 가족묘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 사람보다도 더 조선을 사랑했던 이 선교사. 그럼 이 쇼우드홀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생명들을 조선을 위해 바쳤을까요? 바로 조선 사람과 하나님과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소중한 생명을 그렇게 드렸다는 거죠. 저는 한국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제자훈련이 끝나면 반드시 양화진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양화진을 쭉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곳에 가서 반드시 묘비를 읽게 합니다. 그 묘비는 25살 나이에 전염병에 감염되어 한국에 온 지 불과 8개월 만에 돌아가신 루비 캔드릭이라는 젊은 여성 선교사였습니다. 조선말 배우는 8개월 만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텍사스의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청년 공동체에 이 루비 캔드릭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전두환 조선인들과 함께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를 작정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내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천 개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칠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 그 묘비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는 저 사람처럼 이 나라를 그렇게 사랑해 왔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죠. 조선의 백성들이 자신을 통해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자신은 기꺼이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겠다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축복된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 선교에 제 생명을 드리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 대한 전기를 많이 읽고 저는 선교지에 가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세 가지의 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선교지에 있다 한국에 들어오면 저에게 늘 이렇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가 좋아서 하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 뭐가 힘들어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선교사가 힘들다 그러면 그 빨리 선교 내려놔야 돼요. 선교사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사람들은 저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여러분 제 꿈이 있을까요?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게 선교지에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다리가 돼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세 가지 꿈을 주셨다고 그랬는데요. 첫째는 교회를 개척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고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그 교회 주변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다리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진정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심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이 주변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네.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둥과 터라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사는데, 그럼 여러분 주변이 왜 못 살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살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필리핀 가가지고 이제 1년 만에, 언어 공부를 1년 만에 끝마치고, 어느 정도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필리핀에 제가. 누구를 알겠어요? 예? 네? 그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뭐 말은 능숙하지 않지만, 전도지하고 영어 성경책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예? 네? 농구코트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주일날 오라고. 네.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사람들이. 전도할 때마다, 전도지 줄 때마다 교회 오라 그러면 주일날 다 온다 그래요. 아마 그 사람들 다 왔으면 매 터졌을 거예요. 농구장이. 예. 네. 근데 그런데 왔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데 희한해요. 주일날이면요.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이 와요. 누가 보내줄까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유, 저거 저러다가 정말 한 사람도 안 오면 어떡하, 실망할까봐. 예. 사람들이 와요. 예. 희한하죠? 어눌한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잘 지어져서, 예, 자립도 되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닐라에서 한 2시간 정도 밑으로 남쪽으로 밑으로 강포에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거기를 떠나서 이제 다시 제가 어느 정도 교회가 되니까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24년을 사역을 했는데 예, 수빅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교회 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자꾸 나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작정 차를 타고 나가서 어느 장소에다가 차를 이제 파킹 시켜놓고 그냥 동네 안으로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만나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했고 그 사람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지금 23년 동안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아,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성경에 이미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됐어요? 안식일에 기도하는 기도 처소를 찾으러 나갔다가 누굴 만났어요? 비단이 장수 루데아를 만났잖아요. 그 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졌잖아요. 이야, 내가 첫 번째가 아니라 이미 바울이 했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지금 그 수빅 지역에 계속해서 교회가 6개, 7개가 개척되어졌어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해요.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심교회가 살면 과천이 사는 거예요. 우리 GMS 선교사님들이 이제 전 세계에 한 2,500명 정도 나가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의 87%가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GMS 선교사님들은 주로 교회 개척을 할까요? 교회가 살면 그 지역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만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제 그 교회 개척을 할 때는요. 산속에서 원주민 17가정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을 이제 산에서 데리고 내려와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가지고 내려온 것은 보따리 하나 들고 내려왔습니다. 옷은 정말 남루하고 필리핀에는 필리핀 원주민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필리핀 사람들이 또 따로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필리핀 원주민들은 아프리카 그 제일 작은 사람들 뭐예요? 뭐라 그러죠? 키 작은 사람들 아프리카에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무슨 족속이라 그러죠? 예? 하여튼 있어요. 그 사람들 것도 이게 다 커야지 1m50이야 키가. 머리 곱슬곱슬하고. 예.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필리핀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무시당하는 필리핀 원주민들이에요. 예. 아주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건너갔다 그러는데. 예. 근데 이분들을 이제 그 데리고 와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이분들에게 집을 하나씩 다 나눠주고 17가정에 집을 지어서 예. 근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정말 거지거지 상그대로 내려왔지만 지금 이제 우리 그 공동체가 만들어진 지 22년이 됐는데 22년이 되고 나니까 지금은요. 집집마다 TV가 있어요. 예. 그리고 옷도요. 이제 떨어진 옷도 안 입어요.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분들이 매주일 설교전에 간증하면 나와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자기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복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무슨 교회?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째로 주신 꿈이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어느 날 그 공동체에 관한 선교제 나가기 전에 공동체에 관한 책을 여러 책들을 봤어요. 그런 꿈이 자꾸 생겨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현실화되게 해주셨어요. 바로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건데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면 넓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집도 지어야 되고 교회도 지어야 되고 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생계를 위해서 모두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넓은 땅을 살려면 뭐가 가장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역시 돈이 필요해요. 돈이. 예. 그래서 저한테 한 1,000만 원이 있었어요. 1,000만 원. 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헌금에서 1,000만 원이 있었어요. 예. 1,000만 원 가지고 그 넓은 땅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땅이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전도하다 만났던 형제가 있었잖아요. 예.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데리고 그 강둑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강 밑에를 보여주는데 막 숲이 막 우거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숲만 우거져 있어요. 그런데 저 땅을 판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저 땅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인데 저 땅을 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야, 저기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집들이 들어서고 또 유치원도 세워지고 망고나무가 심어지고 아주 아름다운 땅으로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뭐가 씌워서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땅을 살라고 보니까 2헥타였는데 얼마에 나온지 아세요? 깜짝 놀라 준비하세요. 740만 원. 한국 돈으로. 예. 그런데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 20만 원을 더 올려가지고 76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옳다구나 하고 이제 샀어요. 예. 근데 나머지 돈 가지고 이제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내니까 1,000만 원 딱. 예.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땅을 개간하고 거기 집도 짓고 교회도 짓고 다 지어야 되는데 또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잖아요. 뭐 있어요? 그렇죠. 아,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안 주셔요? 반드시 주세요. 주셔야 하시는 분만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 하라 그러면 제가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집 질 수 있도록 돈을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통해서 막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2헥타를 싹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부터 지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한테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집부터 지어주면 교회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교회부터 지었어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려고. 교회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은 자기가 지어라. 벽돌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 짓는데 자기들이 헌신하게 했어요. 먹을 거 주면서, 일당 주면서, 네 당신들 집은 당신들이 지어라. 집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몇천 평도 남았잖아요. 2헥타니까 6천 평인데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망고나무 150그루를 심었어요. 여러분 망고나무 보셨어요? 아직도 못 보셨어요? 네. 제가 왜 망고나무를 심었냐면 저희 선배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망고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애들 대학까지 보낸대. 네. 그래서 저는 이 망고나무가 무조건 살까라고 생각하고 지었는데 글쎄 땅을 파보니까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화산재가 거의 한 1m가 덮인 땅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화산이 터진 산 바로 밑에 저희 그 공동체 마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망고나무 심기 전까지 아무도 그 지역에 망고나무 심은 사람이 없어. 왜 그럴까요?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망고나무 한 그루면 대학까지 보낸다 그랬으니까 믿고 심었어요. 거기다 막 화산재 다 걷어내고 그 심었어요. 망고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교회 갈 때마다요 망고나무 붙잡고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이거 제발 살게 해주세요. 왜 망고나무 붙잡고 기도했냐면 옛날에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기는 김준호 목사님이 남양만에 가서 농사지을 때 벼이삭 붙잡고 기도했다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망고나무 붙잡고 기도하면 망고나무 살겠다 싶어서 기도했어요. 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 막 망고가 막 크기 시작하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망고를 심어서 아주 그 지역이 지금 막 망고나무가 꽉 찼어요. 이제. 네. 그러면 중요한 게 망고가 그렇게 자랐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열매가 맺어야 돼요. 열매가. 그런데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땅에 영양분이 없으니까. 그 열매 맺기까지 십몇 년을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재작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재작년에 글쎄 거기서 6대 4로 해가지고 6은 망고나무를 그 관리하는 관리인이 가져가고 우리는 4만 받았는데 4를 받았는데 800kg를 받았어요. 800kg를. 망고나무 800kg면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예. 이야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네. 예. 우리 하나님은 이른 하나님이세요. 예. 이렇게 돼서 우리 소망 공동체 마을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소망 공동체에 우리 그 원주민들을 데리고 내려올 때 제가 딱 한 가지만 약속해 달라 그랬어요. 이분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매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만 약속해 달라고. 그러면 당신들에게 집 주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 다 서약하고 서약하고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거 읽어주면서 당신 여기 이거 동의하냐고. 동의한다 그러면 제 마음대로 막 사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왜냐 글씨를 모르니까 그분들이 글씨를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막 해가지고 서약을 받고 그분들에게 집을 다 줬죠. 예. 지금 이제 22년째 그 마을에서 우리 지금 한 70명의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기본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교회에 나오는 인원은 몇 명이다? 기본적으로 70명. 거기다가 또 누가 나올까요? 거기에 이제 마을이 생기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야, 기적이죠. 예. 황무지와 같은 곳,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 교회가 생기니까 그곳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도시에 시장이 왔어요. 시장이 와서 그분들은 원래 한국에 주민등록 같은 게 없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주겠대. 그래서 자기가 와가지고 다 만들어줬어요. 네. 그 원주민들한테.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희한해요. 우리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고나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심었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논농사. 필리핀에는 이모저가잖아요. 예. 그 논농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논도 4,000평을 주신 거예요. 예. 저는 땅부자예요.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 공동체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이제는 산에 가면 이분들이 어쩌면 화전민입니다. 이 산, 저 산 떠돌다가 어느 날 자기 나이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 나이 몰라요. 올해 70살이라고 했다가 내년에 74살 될 때가 그다음에 3년 뒤에는 60살로 내려왔다가 자기 나이를 몰라요. 왜? 달력이 없으니까 산에. 예.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마을에 내려오니까 이제는 TV도 보고 이제는 또 글도 배우는 자식들도 있고 자신의 삶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를 세우는 꿈을 주셨어요. 학교 사역을 시작하려니까 정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그런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나 이거 못해. 또 돈 없어도 할 수 있어. 그래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학교 부지 처음에 학교를 시작할 때 저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하려고 450평 정도 샀습니다. 근데 이 450평을 살 때 저희 파송교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1,360만 원에 그 땅을 샀는데 1,500만 원을 이미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사역하던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60주년 기념으로 필리핀에 학교 짓기로 했는데 거기다가 짓겠다고. 그래서 8천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층을 싹 지었는데 필리핀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와요. 막 비가 막 오니까 방수 처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막 교실에 비가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기철마다 하나님 제발 저기 2층 올리고 지붕 덮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해 이제 단기 선교를 어느 교회에서 왔거든요. 제가 그 학교를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 옆에 오더니 선교사님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당연히 있지 당연히. 아, 비가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나세요. 비가 너무 많이 세요. 저거 2층 올려서 지붕 덮으면은 비 안 세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드는데요? 아, 한 5천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5천만 원 떨어지자마자 이 권사님이 아 그래요? 그럼 그거 제가 할게요. 한국에 돌아가시자마자 5천만 원을 송금해 주셨어요. 아, 좀 더 많이 불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아, 그게 한 번에 해결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학교를 이제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꾸 우리 학교가 너무 좋으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제발 중학교를 또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학교 안 보내겠다고. 근데 그 조그만 땅도 조그만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우리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 우리 애들 보낼 테니까 제발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중학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 좁은 땅에다가 교실을 막 가르고 갈라가지고 막 억지로 하는데 어느 날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학교 바로 뒤편에 한 4,500평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돼지막이에요. 돼지막. 그런데 자꾸 그 땅을 보시면서 아, 저 땅 사야 되는데 저 땅 사야 되는데 그래. 목사님 주인은 팔 생각도 안 해요. 저기 돼지막이도 저거 누가 팔겠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 사람 땅 팔 것 같다고. 예. 근데요, 정말 몇 년 뒤에 그 돼지막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동네에서 요즘 말하면 진정을 놓아가지고 갑자기 돼지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이 그 땅 주인이 땅을 팔겠다고 내는 거예요, 진짜. 예. 그 땅만 내놓으면 뭐래요?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문제는 이거예요, 항상.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제가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파송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잠시.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새벽 기도 설교를 하고 났는데, 새벽 기도 설교하고 나서, 이제 아침 지나서 오늘 권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하고 되게 친한 권사님이. 성교사님, 성교사님 말씀 새벽에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제가 학교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성교사님,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헌금하라 그러시는데 제가 1억 헌금할게요. 그러니까 1억. 별로 안 놀라시네. 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더 많이 했거나. 네. 네. 근데 1억을 헌금하죠. 1억. 예? 네. 네? 저는 한 번도 1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8천만 원이 최고였어요. 8천만 원이. 예. 네. 그러니까 네? 얼마요? 1억. 1억. 근데 이분이 그렇게 뭐 넉넉하신 분은 아닌데, 예. 1억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느 날, 그 남자 집사님은 별로 믿음도 없는데, 남자 집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 방으로 그러면서 데리고 저하고 같이 간 거예요. 남편 딱 앉혀놓고, 저 앉혀놓고, 하얀 봉투에서 1억 수표 딱 꺼내더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드리고, 기도해드리자마자 1억을 또 저한테 넘겨줬어요. 저는 제 생에 처음으로 1억을 한번 만져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고향교회에서 또 이름 오실 때 없이 몇천만 원씩 헌금해 주시고 해서 1억 5천이 이제 딱 마련된 거예요. 그 땅값이 얼마냐? 3억입니다. 3억. 예. 근데 1억 5천이 부족하잖아요. 일단 계약을 하자. 믿음으로 계약했습니다. 중도금 치렀습니다. 이제 잔금 치를 날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두 달 넉넉하다. 그런데요. 두 달이 빠를까요? 안 빠를까요? 정말 빨라요. 왜요? 빚쟁이니까. 네. 빚쟁이는 정말 빨라요. 막 빨리빨리 막 날짜가 지나가는데 한 달 지나고 막 15일 지나고 막 초조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얼마 남겨놓지 않고 한 10년 이상 돼, 10년 전에, 10년도 더 된 것 같아. 부산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한 분 단기 선교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선교사님, 한 번 수비가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 제 아내하고 가져드릴까요? 그래서, 아, 오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 오셨을 때 제가 그 땅을 보여드렸어요. 예.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어요. 예. 저 땅 사면 진짜 좋은데. 그러면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예. 그땐 별로 감동이 없은 것 같아요. 그냥 가셨어요. 예. 가시고 났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마지막 잔금 치를 날 얼마 안 남겨놓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예. 선교사님, 옛날에 저한테 그 땅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학교 진다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되셨어요? 이야, 감이 딱 왔어요. 아, 그냥 있죠. 근데 아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혹시 그 땅 그 선교사님 사실라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 지금 뭐 중도금까지 다 치렀는데 잔금이 얼마 남았는데 잔금이 없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잔금이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1억 5천입니다 그랬어요. 야 이제 막 8천에 5천에서 8천에서 1억에서 간이 막 점점 커가는 거야 이제. 예. 네. 1억 5천입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1억 5천이요? 아이 그거 제가 하죠. 1억 5천. 네. 그래서 제가 전화 받자마자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갔더니 그 집사님이 1억 5천 딱 수표 끊어가지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땅이 딱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 부지가 4,500평이 또 마련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까요? 자, 저 사람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땅을 많이 사나. 네? 그래서 학교 땅이 4,500평이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곳에 학교를 또 지어야 되는데, 네. 지금 학교 짓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하나님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니까, 하신다니까. 네. 누가 하든지 한다고요. 왜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세 가지 꿈을 하나님께 주셨다 그랬는데 이게 저에게만 주신 꿈이 아니라 이미 14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한테 다 이런 꿈을 주셔서 어느 선교사님은 교회를 하시고 어느 선교사님들은 이 공동체도 하시고 그래서 고아원, 양로원 이런 것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러 어느 선교사님들은 학교도 많이 세웠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세운 명문 사립학교는 다 누가 세웠어요? 선교사님들이 세웠다고. 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에서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필리핀의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라고. 여러분, 우리 학교는 사립학교지만 아주 자유스럽게 우리가 뭐 복음 전하고 애들한테 성경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라고 학교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그 공동체를 세웠을까요?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우리 중심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같아요. 제가 중심교회 오기 전에 이미 리서치를 제가 쫙 해봤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 제가 선교에 대한 그 사진도 많이 보니까 저 아는 선교사님들도 막 거기 있더라고. 예, 우리 서춘화 선교사님. 예, 제가 잘 아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사진이. 예? 여러분, 하나님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어요.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꿈은 망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대하게 꾼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가난한 이 구두 수송공이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은 선교사님들에게 다 주신 꿈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사장시킬 수 있지만 어떤 분은 그 꿈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가 아니면 가짜다. 이야,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선교사가 아니면 가짜래. 그럼 우리 다 어디 가야 돼요? 우리 다 어디 가야 돼요? 선교사 나가야 됩니까? 옛날에는 가는 사람만 선교사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보내는 사람도 선교사라 그래요. 내 가정을 위해 파송된 사람도 이제는 선교사라 그래요. 여러분,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했는데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 찰스 스펄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선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시대에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시대였는데 그때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선교를 통해서 영국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한번 말해보세요.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트럼프는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세계 선교비의 80%를 누가 지급하냐면 미국이 지급하는 거예요. 네? 미국이 망하면 선교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선교하는 나라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선교하는 나라만 축복하십니까? 선교하는 교회도 축복하십니다. 저희 파송교회의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저희 파송교회 교인이 300명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내놓고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선교의 열정을 갖고 나갔을 때 지금은 한 2,000명 추수하고 있습니다. 네. 사당동의 제일 큰 교회. 네. 궁금하시죠? 이름이. 네. 네. 그냥 사당동 가가지고 저 남태령 넘어가서 여기 제일 큰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면 가르쳐 줄 거예요. 네. 선교하는 교회도 축복하십니다. 선교하는 교회만 축복할까요? 선교하는 여러분들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제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헌금도 드리고 왜 우리가 또 선교제에 나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교하는 개인도 축복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도 축복하시고 교회도 축복하시고 그의 주변에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선교제에서 늘 설교를 마칠 때마다 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꼭 같이 따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설교가 마칠 때가 됐다는 그 말이에요. 예. 만안 빨랐다요, 가연왕. 만안 빨랐다요, 가연왕 마부띠, 가이 예수스. 뭔 말인지 모르지만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그 말 합니다. 그 말 설교한 지 22년 동안 우리 공동체 마을을 세운 지 22년 동안 우리 교인들의 머릿속에 저 선교사 또 저 말 하겠지 하면 설교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 옆 사람에게 하십시오. 예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않는 진리 하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는 길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진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교인은 누구라고요? 선교하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다. 예, 우리 중심교회가 과천에 제일 가는 교회가 제일 가는 교회를 넘어서 한국에 제일 가는 교회, 세계에 제일 가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선교하는 교회가 정말 축복된 교회라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중심교회가 또한 우리 중심교회 온 교우들이 생명의 다리가 되는 사람, 생명의 다리가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께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친히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드린 그 모든 손길과 마음들, 그 가정들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